자, 존 파이퍼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오늘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이퍼 목사님의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서른 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제목을 저는 이렇게 일단 잡았어요. 너무 이제 길지도 모르는데 일단 바울은 비교할 수 없는 어느 누구의 경험과 고통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다. 그래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바울을 사랑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소명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많은 행복을 누리고 많은 소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물리적인 축복을 누리고 뭐 아내가 있고 그냥 아이들이 뭐 많고 그냥 수많은 이뭐 지금식으로 해야 뭐 그냥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그렇죠? 뭐 자동차가 그냥 좋은 게 많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소명에 충실하지 않고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느 누구의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충실했다.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지금 이 파이퍼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정말 빛과 함께 말씀과 함께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급진적으로 삶이 이제 변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내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런 소명을 줬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받은 소명에 정말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소명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파이퍼가. 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 소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울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파이퍼 인제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도 회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할 때 보면 막 그냥 열정이 뜨겁게 이렇게 넘치는데 그 회심의 열정이 오래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곧장 불길이 꺼지는 이런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생기면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한두 달, 두달 이제 뭐 아니면 길면 한 1년쯤 이렇게 간 다음에는 열정이 쭉 이제 숙으로 들어갔고 예전에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사람들 대다수는 안락하게 살면서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죠? 또 안전을 추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게 현시대 교회의 특징이다. 자, 그런데 살인자,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죽이던 그런 살인자에서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변인이 됐잖아요. 사도가 됐잖아요. 이 사도가 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열정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그런 삶이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삶이다. 파이퍼가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모두가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바울처럼 살 수는 없는데 커다란 대의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런 커다란 뜻을 갖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 단일한 마음, 일편단심의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파이퍼 표현에 따르면 이것은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뷰티,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파이퍼는 나 역시 일편단심, 이와 같은 그 단일한 마음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별히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한 어떤 일에 그것이 뭐 음악이 됐든 뭐 설교가 됐든 뭐 심방이 됐든 뭐 유튜브가 됐든 아니 뭐가 됐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 일에 일생을 바치는 것을 본인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파이퍼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자기 교회 안에 신학교도 있고 그렇죠? 거기 온 사람들이 그래도 파이퍼처럼 한번 설교자가 돼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 베들레헴 신학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멀리서도 그 베들레헴 침례교회 오기도 하고 또 디자이어링 갓 그 미니스트리에 전화도 하고 뭐 하고 해서 목사님처럼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오거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파이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일생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 이걸 자기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한 인간이 살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기웃거리지 않고 삶의 목표를 딱 하나로 정하고 그 정한 다음에 그냥 끝까지 거기 달려가서 결승점에 골이 나는 거 이걸 자기는 아름다움이다 미라고 생각을 한다. 파이퍼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단서를 달았어요. 그 단서는 뭐냐? 인생의 그 목표가 가치 있을 때, 가치 있는 목표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걸 향해서 결승점까지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일성이니, 뭐 시진핑이니, 가치가 없는 일을 해서 저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건 별거 없는 거고. 그렇죠?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목표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여기 땅하고 출발해서 저 결승점까지 들어가서 인생의 모든 걸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냐. 자, 그러면서 파이퍼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0장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불러갖고 마지막으로 어느 면에서 유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냐. 22절.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2절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을 당하여 거기로 간다. 아주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절실하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영적으로 속박이 돼갖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좀 간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는 도시마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 영어로는 코스입니다. 코스 경주당에 나가면 이게 코스가 있어요. 10명이 뛰면 10명이 뛰는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달려갈 길이에요. 이 달려갈 길과 예수님 주 예수님께 받은 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게 코스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바울이 달려가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와요. 여러 차례 본인 자신이 달려가는 것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달리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렇게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달리는 거 이런 경기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쉽게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달리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어쩌면 유언의 말을 하면서 나는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그 달려갈 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자,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가서 보시면 4장에 맨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느 면에서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예, 6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나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도 또 콜스가 나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 그렇죠? 이거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서 조금 있으면 이제 목이 잘려 죽을 이와 같은 그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리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피니시 했다는 거예요. 피니싱 라인 여기 결승점에 도달해서 드디어 들어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리는 길, 그 달리는 길에 맨 끝에 가야 도착을 해야 선수가 상을 타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내가 달려 들어갔다. 자, 그러면서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달려가서 결승점에 골이 나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 열리면은 그럼 특별히 거기에서 마라톤이 있잖아요. 40몇 킬로 이게 뛰잖아요. 그래서 결국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등을 해도 영광스러운 거고, 뭐 꼴찌라도 어쨌든 거기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파이퍼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달리기를 완수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로마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로마서 가서 보면은 로마서에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그의 후반부에 그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인생의 후반부에 이제 이 로마를 이제 갔어요. 물론 갔기도 했고, 어쨌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을 이 로마서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가서 보면, 바울이 15장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같이 내가, 19절 끝부터 볼게요.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란 누가 자꾸 와서, 신천지란 누가 자꾸 와서 얘기하면 이 말씀을 좀 보여주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에 가서 전해라. 바울은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이란 누가 해서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거기 안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 그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서 건축하지 아니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4절에는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먼 데가 어디냐?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여러분이 유럽 지도를 놓고 보셔도 이제 스페인 끝까지 나가면 이제 어디로 해? 저쪽 대서양으로 넘어가서 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에서는 가장 먼 데가, 왼쪽으로 갔을 때 가장 먼 데가 어디냐?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결승점은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스페인. 이 세상 끝. 그것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안 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 그렇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결국은 인생의 후반부에 로마로 잡혀가서 옥에 갇혀 있었고 스페인에 가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내 인생의 결승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살라가면서 이와 같은 그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말 그대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빌립보서 1장이다. 빌립보서 1장. 자, 그럼 바울의 일편단심 목표는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편만하게 전달하되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되지 않은 곳에 전달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일편단심 목표예요. 자, 이런 열정 속에서 바울이 한 가지 가지고 있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1장 20절, 21절. 존 파이퍼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정말 설교할 때마다 거의 인용하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여기 우리가 이제 높인다. 우리말로는 높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는 magnify라는 단어를 썼어요. magnify. 여러분, 이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냥 보면 이렇게 뿐이 안 보여요. 근데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위대한 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존귀한 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게 내 삶의 목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magnifying Jesus Christ. 그래서 내 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여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위대한 분으로 보이게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내 삶의 목표다. 일편단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예수님을 크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 이것이 이제 목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의 인생의 열정, 목표를 하나로 묶어주는 원리가 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꿈, 인생의 모든 계획, 전략, 인생의 모든 운동, 메시지, 모든 것을 묶어주는 하나의 열정, 그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옆에 가서 보면 이 빌립보서 3장이 나오는데 거기 3장 12절, 14절에도 이런 걸 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아직 결승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 그걸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영어 가서 보면 press란 단어를 써서 press on, 그냥 밀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식축구나 이런 거 이제 보면 스크럼을 짜고 있다가 쫙 밀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파이퍼가. 자, 이렇게 사는 거 좋은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통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지금 시기에 뭐 우리 교회만 해도 예배당이 이렇게 있고 목사가 차도 두 대나 있고 목사가 좋은 아파트도 살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애들도 있고 뭐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느 누구의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내가 파이퍼가 이 사도 바울을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의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고난이었다. 자, 일편단심 목표를 가진 것 중요한데 과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일편단심, 그 열정과 그 목표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 아니, 파이퍼는 이거를 바울의 끈질긴 고통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끈질긴 고통.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16절 가서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내가 택한 종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영광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서 일편단심 뛰어나갔다는 겁니다. 자, 사실 바울이 자신의 고통과 고난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많은 경우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단순히 끈질긴 그런 고통, 끈질기게 뭘 삼아 이게 아니라 고통이 사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 21절, 11장 21절에 나는 마치 우리가 약한 자들로 지내온 것처럼 비난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자, 22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나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자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본인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하던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다주가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 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디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 근데 이런 거 밖에 있는 거 말고도 또 있었다는 거예요. 28절에 날마다 내게 닥치는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그러니까 끈질기게 고통을 받았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밖에서 안에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이와 같은 고통이 닥쳤는데 이 모든 걸 겪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편단심 그걸 가지고 목표 열정을 지키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이 사람의 고통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읽을 때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냐. 바울이 당한 그 고통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겠냐. 그에게 여러 친구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낀 고통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파이퍼가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아내가 있어서 뭐 이렇게 고통받다가도 집에 가면 아내의 도움도 받고 그렇죠? 상냥한 그런 이야기도 듣고 격려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상처도 치료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내도 없이 스스로 혼자 자기 상처 닦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서 결승전까지 들어가서 골인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 그의 고통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나열하는 사람이 다 있어? 그렇죠? 이거 허풍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혹시 자랑거리를 내쏟는 미친 사람의 독백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파이퍼의 대답이 이겁니다. 파이퍼 대답. 자, 이 글을 누구에게 썼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는 누가 있었냐.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난 바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하면서 많은 커다란 그런 신용장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여기 지금 이거 써놓은 게 다른 데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 안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뭐라 그럴까, 이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마음, 이걸 지금 표현하면서 할 수 없이 지금 이걸 기록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처럼. 왜 그러냐? 12장 11절에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됐는데 왜 그렇게 했냐,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켜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보고 추천서 가져오라 그러고, 그렇죠? 본인이 다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 다 구원을 시켰는데 당신 어디서 구원 받았는지 이런 거 이거 써갖고는 추천서를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바울이 할 수 없어서 이 내용을 지금 적은 거지. 내가 원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어리석은 자처럼 이렇게 적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스운 거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이런 거 자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예, 왜 그러냐?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했는데도 파이퍼는 바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느냐? 14개 그의 서신들을 이렇게 가서 볼 때 여기를 빼고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의 동정이나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이러니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배신감을 느끼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기록을 했겠느냐. 이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여기 이렇게 늘어놓은 이런 것들 이거 보면서 오히려 그를 동정하고 그를 사랑하게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파이퍼가 이 세상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고 온전한 사람이 있다. 근데 온전한 사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사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정신이 온전한데도 미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답이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까닭이냐. 왜 그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왜 이런 걸 구구절절 다 적었냐.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내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내가 이거를 극복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든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걸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썼냐? 그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더 이상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 같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일들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파이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미친 사람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썼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나 파이퍼 역시 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바울에 의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서신서를 이렇게 읽을 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걸 읽었을 때 그 바울의 사랑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이퍼도 이런 걸 읽었을 때 바울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단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달하는 거, 하나의 그 열정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파이퍼는 사도 바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 고린도후서에는 참 구구절절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거나 할 때 봐야 될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6장 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3절에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을 하는데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이거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악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 자신을 입증을 하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 이게 참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면은 어떨 땐 영예를 받기도 하고 치욕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자 같지만 진실한 사람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이와 같은 그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